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실수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기도로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생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늘 뭐 아침부터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런 좋은 날을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18편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자신을 압박하고 들어오는 막강한 적들, 어제까지는 친구였다가 이제는 자신이 쫓기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권력자의 편에 붙어서 자신을 배신해버린 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위태한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부터는 다윗은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것이 자기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적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이런 적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목적인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패키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현실의 문제에 너무 압도당해서 미래 같은 거는 꿈꿀 여유도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큰 차원의 축복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막강하던 다윗의 적들을 확실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들은 네게 등을 보이며 도망갈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끊어버릴 것이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다윗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국내 전쟁을 승리로 끝낼 거라는 거죠. 지금 다 국내전이잖아요. 그 사울의 왕국에서 지금 다윗이 정치범으로 쫓겨다니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특히 사울의 친위부대인 베냐민 지파가 아주 다윗을 막강하게 압박하는데 다윗을 지켜주는 부족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내전쟁, 네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국내전쟁 내가 승리로 이끌어줄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서 백성의 다툼이라는 것은 국내 전쟁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인데 다윗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국내의 적들로부터 살아남고 승리하기만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을 거예요. 더 이상의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패자가 될 뿐 아니라 여러 주변 외국 국가들까지도 압도하는 글로벌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하나 정도 장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그렇게 커 보이는 사울이 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너무나 작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중동 전역을 어우르는 글로벌 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징기스칸, 인간 징기스칸이라는 그 역사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징기스칸이 왕위로 등극하기 전에 몽고는 수많은 부족들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죽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남는 이리떼 같은 갈라진 제국이었는데, 징기스칸이 또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부족 전쟁에서 죽을 뻔하죠,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간신히 몽고 제국을 통일을 하는데, 야, 이거 이제 부족 전쟁만 끝내고 통일만 시켜도 한 왕국으로 만들어도 이게 큰일이겠다 하는데, 어떤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칸이요, 당신의 꿈은 여기 몽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만리장성 너머의 중국을 봐야 됩니다. 남성을 봐야 되고, 저 더 쪽으로 가면 이슬람이 있고 더 큰 나라가 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징기스칸은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중국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살아남는 생각만 했지, 그 중국을 넘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더 큰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릇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열고 나니까 세계가 달라져요. 이 다윗이 지금 그랬어요. 막 자기를 압박하고는 적들한테 어떻게 살아남나, 이 현재의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서바이벌이 문제인데, 이게 서바이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서바이벌은 물론이고 생존은 물론이고 승리를 주시는데 국내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왕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시급합니다. 살아남는 게 급할 때는요, 비전이고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일 살아 빵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남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더 크게 가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이스라엘만 장악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세계를 주셨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단은 살아남는 게 급하잖아요. 가게를 열었으면 일단은 적자 안 나고 부도 안 나고 살아남는 게 목적이지,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사람은 그거는 사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민 가서 자란 사람이라서, 저는 신학생이 되었을 때 교포교회 1.5세 2세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평생 꿈인 줄 알았어. 제가 가장 많이 해본 집회는 뭐 한 1,000명, 그리고 한참 사역지가 없어 힘들게 기도하던 시절에는 단 10명의 그런 교포 젊은이라도 목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사실 미국이 좁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밖에 모르는데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유럽이 보이고 아시아가 보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서울에 오니까 또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리더십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 목사로서 세상 기업에 나가서 강의를 하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영성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일반 사회로 끌고 나가는 그쪽을 하나님이 많이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동대와 숙명여대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해보면서 목회자로서 이 교육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던 이 목회 장르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의 꿈을 하나님이 톡톡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교회,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라는 이 비전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포교회 청소년 한 몇 명에게 그렇게 예쁘게 아담하게 사역하기를 원했,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교회 문 닫지 않고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생존이 아닌 거대한 승리를, 더 큰 땅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장르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울의 군대와 현재 살아남는 게 급했을 때는요, 설마 훗날 자신의 왕국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수많은 주변 제국들을 압도하는 글로벌 제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도 막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속썩이던 그 아이가 나중에 애플을 창설할 스티브 잡스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어답트에 입양한 부모도 막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전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지금 현실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막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 비전으로 미래를 본 거예요. 너에게 이런 미래가 온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한테 흥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울은 너와 같이 싸울 레벨이 아니다. 너는 글로벌 제국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하면요, 이 힘든 현실이 뒤로 가고 축복의 미래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미래가 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현실의 문제에서 너무 티격태격하는 것을 오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게임을 사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장군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장군이 아니고 싸우기도 전에 적을 압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도대체 적이 맞붙어 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막강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안 붙잖아요. 어떤 적도.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세졌다고 해도 미국이랑 안 붙잖아요. 감히.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전 때는 네가 다 싸워서 이기게 해줬지만 이제는 싸우기도 전에 글로벌 제국으로 가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적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44절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44절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은 아직 칼도 안 건져봤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정말 꿈만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공격하는 적과 같은 방법으로 맞대거리하며 싸우면 나도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악성룸으로 퍼뜨린다고 나도 같이 악성룸으로 퍼뜨리고, 저 사람이 승질낸다고 나도 승질내고, 저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러면 그냥 같은 레벨의 진흙탕 싸움하는 거죠. 애가 칼 들고 어른한테 막 댐벼댐벼 그런다고 어른이 분고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칼을 쫙 뽑아들고 그 아이를 막 쑥대밭으로 싸우면 그게 어른이겠습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는 거죠. 다윗아, 사울은 어린애다. 너는 거인이다. 너는 나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제국으로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예요. 물리적인 군사력으로는 사울이 압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영적인 게임 안에서 다윗과 사울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사울을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사람 이름 중, 영국 사람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인데 사울이라고 이름 짓는데 봤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집 개 이름은 사울이라고 짓는 걸 봤어도 없어요.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그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차원이 높게 가야 돼요. 그저 여러분은 겸손하게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위해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제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격을 높여야 돼요. 같이 맞대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7절도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싸우지 않아요.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게 합니다. 내가 싸우면 아무리 잘 싸워도 서로 피투성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 뒤끝이 없어요.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열방 앞에서 수치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50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확 굽는 분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후의 승리는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챙기겠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고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부모는요, 자녀를 후들겨 패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래도 자녀 교육이 훨씬 잘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애들이 막 못해요. 부모가 돈이 없고 세상적으로 연약해도요, 하나님에게 탁 엎드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조용한 어로라가 이렇게 딱 부모 옆에 있어가지고요, 애들이 막 그렇게 잘 따라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애들이 막 빗나가고 막 터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땐 애들을 후들겨 패고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자, 내가 깊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름 부으심이 생기면요, 애한테 조용히 말해도 권위가 있어요. 먹힌다니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계실 때 밑에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윗사람이 된다는 건 맨날 사건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열받고 화내고 흥분하고 막 그러실 것입니까? 왜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듣나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과장이기 때문에, 부장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가. 그래서 윗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안 해도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 이게 다르다니까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세상적인 그런 권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도요, 그 지위가 계급이 주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설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같은 말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도전을 받아요. 기름 부으심의 차이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적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품 안에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압박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원이 다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름 부으심 받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